어떤 스승이 그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와서 그 바구니에다가 꽃을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가? 제자들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아, 이것은 꽃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스승은 그 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그 바구니에다가 생선을 담고 똑같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것은 생선 바구니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 똑같은 바구니이지만 그 바구니에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이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이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마음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더러운 냄새를 내는 사람이지만 그 마음 안에 향기 나는 꽃이 담겨져 있으면 아름다운 향기를 내는 사람이 되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나 맑고 깨끗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가철이 되면 물이 깨끗하거나 또 물이 깨끗한 바다나 또 계곡, 또 깨끗한 공기와 또 경치가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맑고 깨끗한 경치를 우리가 즐기고 이렇게 바라보다 보면 마음까지 깨끗해지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오염되어지고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맑았던 하늘이 비록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참 푸른 하늘들이 이제는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맑고 또 깨끗한 자연이 인간의 잘못으로 인해 오염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공기청정기를 설치합니다. 수돗물조차 믿을 수 없어서 정수기를 사용하고 물을 사서 먹습니다. 또 공기가 탁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수준까지 닿은 모습들이 여기저기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의 오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의 오염입니다. 최근 몇십 년 사이를 보면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도 높아졌고 또 문화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심각한 좌절과 또 열등감에 시달리며 낮은 행복 지수를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삶의 질은 높아졌다고 하는데 왜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고 살기가 어려울까요? 그 원인은 바로 마음의 타락에 있습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갈등도 많고 염려와 불안이 점점 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가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내게 이미 주어진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비교의식과 또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 인간의 삶은 결국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명예와 지위와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 즉 삶의 의미와 그 삶의 에너지가 우리의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마음 먹기 나름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만큼 마음에서 나오는 삶의 원동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존재와 또 인격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포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은 항상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선하면 선을 행하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의롭게 되면 삶 가운데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음이 악하면 모든 행동과 말이 악합니다. 마음이 약해지면 낙심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불평불만하며 죄를 짓습니다. 자기 자신도 마음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고 조절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삶을 삽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기 마음에 들어오도록 허용한 분산시키거나 또 우리의 마음을 부패시키는 그 마음의 영향력은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가 매일 수염을 깎듯이 우리 마음을 다듬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신앙생활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순수하고 한눈팔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지키지 못하면 순간적으로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타락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가꾸지 못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상의 잡초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단단히 지키며 가꾸며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이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팔복 시리즈를 통해 경험하고 계시는 그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청결한 마음이란 위선이 없고 온전한 마음, 또 아무것도 숨김없이 열려있는 마음, 신실하고 진실한 깨끗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보다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규례에서 보면 혼합된 것은 모든 것이 무조건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가축을 다른 종교와 교미시키지 말아야 했고 또 밭에다가 종류가 다른 두 씨를 심지 말아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류가 다른 그 두 재료를 섞어서 만든 옷을 입지도 말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점에서 볼 때에 본문에 나오는 청결한 마음은 나뉘지 않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중적인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순수함을 뜻합니다. 일편단심으로 겪는 팔지 않는 전심을 뜻하며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정화되고 흠이 없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마음을 저 자신에게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제 큰 아이를 통해서 봅니다. 제 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8살 아이인데요. 이 아이의 마음이 참 순수하고 때로는 그 나뉘지 않는 마음을 제가 종종 확인합니다. 뭐 때로는 소소하게 코피가 너무 많이 나서 코피를 계속 막아주는데도 코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5분만 더 코피가 나면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하는데 막 코피를 이렇게 막으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안 되겠다. 기도해야지.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코를 양쪽에 틀어막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요,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매번 코피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구나. 절대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때로는 집에 가서 아, 힘들다 그러면 아빠, 기도 안 했어? 기도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기도해야지. 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알면서도 왜 내 마음은 나뉘어져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는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또 회개하며 또 제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또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일컬음을 받은 자입니다. 비록 그는 볼품도 없고 연약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견눈질하는 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뉘어진 마음이 있고요. 우리의 말과 생각에 불순물이 들어있고 정화되지 않고 흠이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헌금을 안 내면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아깝지만 드리는 마음이 있고요. 봉사도 하지 않으면 안 좋은 소리 듣게 될 것 같아서 하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고요. 예배도 안 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억지로 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내 차에 타면 찬양을 틀고 아, 주여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그러다가 다른 사람이 없이 혼자 운전할 때는 또 세상 음악을 듣고 다른 사람이 내 차 안에 타 있을 때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아우 저 사람 운전 좀 조심히 하지 저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다른 차가 내 앞에 끼어들면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네.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그 시선들을 의식하며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 보니 요즘 사람들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가리기 위해서 SNS 활동을 참 많이 합니다. 특별히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내 삶이 조금이나마 멋있고 행복하게 보이기 위해 사진과 글들을 포스팅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감사의 제목으로 또 올려드릴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선한 일들을 또 우리의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목적에서는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의 결혼 생활 또 자신들의 자녀들 그 남에게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나도 모르게 진실한 삶을 살지 않는 사고방식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또 우리의 뇌 속에 형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조차도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은 숨기고 자랑하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비밀로 하고 싶은 것은 꼭꼭 숨기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죽하면요 이러한 티셔츠도 제작이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저 티셔츠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십니까? May your life someday be as awesome as you pretend it is on Facebook. 당신이 페이스북에서 가식하는 만큼 언젠가는 진정 멋진 삶을 살기를. 네. 오죽하면 이러한 티셔츠가 제작이 될 정도로 우리의 겉모습의 좋은 모습들만 보여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 축복받은 삶인가요? 늘 연기하며 사는 것만큼 힘들고 짜증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 Coping with Stress라는 책에 보면 비밀이 많은 사람은 평균보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평거리가 많고 또 염려, 우울증, 또 요통과 두통, 즉 신체적 증상도 평균보다 심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마음이 청결하지 않을 때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며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시며 팔복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시며 전하셨던 설교에 보면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일곱 가지 화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시며 마지막 정리하시며 화 있을진저 라고 하시며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마태복음 23장은 우리 마음속의 불순물에 대해 잘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일곱 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까지 마음속의 불순물에 대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모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 진실하고 청결한 마음이 없이 행동한 자들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옳은 일도 잘못된 이유에서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입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믿음과 영성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을 비판하고 꾸짖었던 이유가 그들이 겉모습과 사람들의 평가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도 분명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은 남을 외모로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안 받으시는 것이 우리의 겉모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실함과 정직한 청결한 마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그 조각가가 매우 인기 있는 직업이었다고 합니다. 조각에 대한 수요가 많다 보니 수많은 조각가가 활동을 했는데 그들이 만드는 것들은 주로 그 조각 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수요가 많다 보니 이런저런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조각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력도 없는데 이러한 조각을 만들다 보니까 질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생산되었죠. 그래서 정통 장인들은 그 자신들의 조각에 이 말을 새겨넣기 시작했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Sincera. 여기에서 sincere, 신실하다라는 단어가 유래했습니다. Sincera, sine, without, cera, wax, without wax. 왁스가 없음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력이 없는 조각가들이 그 만든 조각들은 이게 질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안에 틈이 생깁니다. 조각이 갈라져서 틈이 생기는 것을 이 왁스로 메워 넣어서 그것을 숨깁니다. 그래서 겉에서 보면 흠이 없어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에는 보이지 않지만 왁스가 매우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장인들은 이 단어를 작품에 새겨 넣어 왁스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햇빛이 비치는 곳에 그것을 비치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햇빛에 비춰 놓으면 그 왁스가 녹기 때문에 햇빛에도 이것은 녹지 않는다라는 것을 왁스가 들어있는지 아닌지를 이렇게 분별한 것이에요. 그래서 조각상의 순수함을 입증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왁스가 없는 믿음, 거짓이 없는 삶, 청결한 마음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행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깨지고 금이 간 부분들을 이런저런 왁스로 아무리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며 겉모습으로 보여짐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경 쓰며 내면 속에 있는 마음을 가꾸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람한테 보이는 일에는 많은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의 중심에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외식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을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꾸짖으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정성과 진실성이 없는 관계로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과 같은 관계로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겉으로 보여지는 거짓된 모습과 보여주고 싶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볼수 없고, 느낄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순수하지 못하다 보니,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늘 분열된 마음으로, 늘 나뉘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 또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만이 보일 뿐, 참 하나님은 결코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 재물을 더 사랑하는 그 이중적인 마음이 있다 보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만 보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만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매정한 하나님, 내 아픔도 내 어려움도 몰라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만 가득히 쏟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 이중성이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존재합니다. 부족한 인간이기에 늘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태도를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중성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 마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순수함을 회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이 임하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손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해결하고 청소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깨끗해지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타고난 마음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서 드린 것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고백하며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에 그 고백과 회개의 눈물이 마음속의 벽을 허물어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부정을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이 씻고 하나님만을 향한 순전한 마음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와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은요, 눈으로 보다라는 뜻뿐 아니라 마음으로 보다, 알다 라는 뜻과 더불어 경험하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하여 깊이 알게 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본다면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게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축복이고 왜 행복의 조건이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나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부귀 영화를 모두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행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를 모두 누린 솔로몬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했는데 행복의 출발은 세상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갖추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내 삶 속에 경험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출발임을 솔로몬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늘 내 곁에서 손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본질을 깊이 알며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자가 드문 것은 곧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죄로 인해 타락하고 오염되어 있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진정 행복한 자로 사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심정으로 죄를 회개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용서함을 받아 우리의 속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진정한 축복이요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어렵다 보면 이 세상의 짐의 무게에 짓눌려 살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했지만 온전히 나뉘어진 마음, 분열된 마음이 아니라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한계를 바라보며 실족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들어갈 시절에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많은 신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또 사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많이 배우겠지만 그 어떠한 것들을 배우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세상 누구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기도 제목이었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저는 평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공부하고 하다 보니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또 여러 가지 참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 아내가 이제 그 당시에 제 큰애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임신하고 있었을 때였는데 임신하고 이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를 출산하고 이제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시점에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로부터 하나의 그 편지 한 통을 받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언제까지 렌트비를 내지 않으면 집을 비우라는 통보, 터미네이션 레터였죠. 여러분, 근데 그 편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제 그 이제 막 갓 태어난 한 달 된 아들, 또 아이를 낳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 아내를 옆방에 두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를 두고 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그 편지 한 통을 붙잡고 제 방에서 얼마나 한없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현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가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성공한다라는 그러한 삶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일을 하겠다고 결단하고 왔는데 나에게 주시는 것은 이렇게 길거리에 앉아야 하는 이러한 상황입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참 엎친데 겹친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교회를 딱 가려고 하는데, 그 차에 불이 들어온 거예요. 가스비가 없는 거죠. 가스비가 없어서 가스를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원망하며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하나님, 저 이제는 다시 못 와요. 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도 못 나오겠어요. 제가 다시 돌아올 기름조차 없네요. 그리고 이 마지막 기름으로 집에 들어가면 이제는 침을 싸야 되네요. 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로 참 제가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과 참 불평, 그러한 마음이 제 가운데 너무나도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웬 동문서답이십니까? 지금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아니에요. 제가 저는 너무나도 지금 급하고 간절한 상황입니다. 저에게 지금 그러한 질문을 하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에게 또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제가 그 질문을 받고 잠시 묵상하는 가운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의 중심을 치는 질문이었어요. 제가 신학교를 시작하며 하나님,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었는데요. 내 삶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그 기도를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도를 하기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요. 왜 이거를 들어주지 않으시지요? 저는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필요한 것, 이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저의 마음의 중심이 되는 그 질문을 저에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받고 얼마나 많은 회개의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원망의 기도가 회개의 기도를 바뀌더라고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잃었던 것 죄송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한참 회복의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회복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회복의 마음을 주시며 저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를 던져주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저에게 던져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저는 너무나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점심시간이 되었더라고요. 참이 수많은 시간들을 몇 시간을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회복하고 난 후에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제 필요를 채우시며 삶을 인도해 가셨는지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해 보면 아직도 너무나도 너무너무 생생해서 제 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렇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경험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매 순간 다가오는 거친 파도와 같은 인생의 삶에서 여전히 낙심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명목사님께서 마음이 가장 청결한 자라고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주님 앞에 마음이 너무 청결하지 못한 것 같아서 이 말씀 준비를 하기보다 사실은 이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 제가 기도하며 묵상하며 씨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실패하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 모습만 보이더라고요. 아직도 아무리 노력해보아도 내 마음속에는 나뉘어지는 마음이 있고요, 분열된 마음이 있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세상의 것들을 꾹꾹 채우며 살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팔복 시리를 통해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청결한 마음에 대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품들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따라해보려고 노력하지만 매번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내가 주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라고 결단하며 그것을 경험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팔복에 나오는 이 모든 성품을 완벽하게 이루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매번 실패하는 저에게 역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는 비록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리고 흔들림 없이 일편단심으로 전심으로 100% 너의 마음을 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라. 이것이 저에게 던져진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하면 청결한 마음을 이룰 것인가 노력하고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가 바로 저에게 던져진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가 저에게 던져졌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지만 감히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성품을 이루시고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담는 것이에요. 나는 스스로 이러한 성품을 가질 능력이 없으니 그렇게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고 긍휼히 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팔복 시리즈를 통해 보고 있듯이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러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한다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선포하시는 이미 복되신 예수님 자신에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할 때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명 감당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며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시간 찬양하실 때 이 찬양을 가사를 한번 묵상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우리의 삶에 혹시 무거운 그러한 짐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지, 그러한 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힘조차 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근심과 걱정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숨기기 위해 우리는 세상의 방법들로 노력하며 우리의 모습들을 감추며 살아가다 보니 때로는 지치고 또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 계신 분들을 계신지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내가 목이 마르고 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고 계신지요.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내가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 예수 앞에 조용히 나가 나에게 있는 이러한 분열된 마음들, 청결하지 못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힘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이 시간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우리 가운데 회복하여 주옵소서. 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